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찬송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내 마음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아자매님. 오늘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산 위에 배를 지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노아 하면 큰 배, 동물들, 그리고 비 많이 오는 거.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나요. 노아의 방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알게 하실지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볼까요? 남조선에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담은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의 후렴 가사는 노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이 가사의 고백처럼 노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지아자매님이 먼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니 생각보다 심각했나 봐요.
정말 심각했었어요. 창세기 6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죄악이 시작됐고 세상이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한 사람이 주목을 받죠.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특별했나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답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네요.
맞습니다. 노아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신 거군요.
맞아요. 그 특별한 일은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비도 내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아까 들었던 찬양처럼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놀림받았을 거예요.
비도 안 오는데 큰 배를 만들라니 저라도 의심했을 것 같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배의 모양과 크기를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문은 어디에 내야 하는지, 또 누구를 태워야 하는지까지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배를 왜 만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는 의심 대신 순종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배를 짓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무려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이요? 상상이 안 돼요. 하루 이틀도 힘든데.
그래서 노아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세상은 죄로 심판받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가족들을 구원했네요. 요즘 세상도 어지럽고 힘든데 우리도 방주가 필요하겠어요.
오늘날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네요.
너무 귀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구원을 받고 어떤 심판도 두렵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믿음으로 방주에 올라 또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방주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 공동체 또 믿음의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묶어주신 것 같아요. 노아 가족이 방주에 함께 탔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야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며 문득 생각나는 얼굴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주변의 가족, 형제, 자매들 말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배에 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북조선의 내 맘 찬 가족분들도 지금 떠오르는 얼굴들이 구원의 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두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회요?
오, 네, 맞아요.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았군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지금도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방주가 닫히기 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라고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돌아서고 싶어요. 저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오른 길 따르라 의 길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하자매님,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늘 동물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 인내, 그리고 구원의 계획이 모두 담겨 있죠. 노아의 방주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은 동물들과 가족들을 배에 태우라고 하시고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하셔서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노아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것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처럼 살고 싶어요.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저희가 벌써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었네요. 내 맘찬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순종으로 방주를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방주 되어주시고 구원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리 형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네. 알아가다 보니까 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때로는 이제 어린 아이일 때는 부모님이 나한테 뭐 좋은 걸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가지고 내가 부모님이 나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라고 막 삐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과 승천과 그 유익들을 우리가 다 알아보다 보면 아, 참 내가 어린 아이 같이 그 사랑을 갈구했던 적도 있고 구나 참 그분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는데라는 것들을 조금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귀하십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 세 번째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랬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였다였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한 반론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도 성령 주셨다. 그러니 그가 승천하신 것이 뭐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다? 아이, 그거 아니다. 이런 반론이 있었어요.
네,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부르짖는 걸 보면 그리스도 부활 이전에도 구약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을 비롯해 창세로부터 성령의 영향이 교회에 베풀어진 것은 육체로 나타나시고 후에 인성으로 다스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것이다입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오순절에 있었던 것과 같이 풍성하게 베푸신 것은 아니셨죠.
네.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전에는 대대적으로 베풀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러나 적당히 줘야 되겠다. 어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49문의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우리의 승천은 어떤 점에서 같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른가?
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통해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모두 동일한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점과 그분과 우리가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점이 같은 점입니다.
그래요. 다른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고유한 능력과 덕으로 승천하신 반면에 우리의 승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그 덕분에 이루어진다는 점, 이게 달랐죠.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지만 우리는 승천하여 그의 지체가 될 것이라는 점도 다릅니다. 우리도 승천할 것이긴 하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머리와 그 지체들의 적당한 간격은 승천에서도 보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점.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의 원인이죠. 하지만 우리의 승천이 그리스도의 승천의 원인이다? 아,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이 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전부가 승천하신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전체가 다 승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에 관해서만 승천하시고 신성은 승천하시지 않고 땅에 여전히 계시니까 전부가 승천한 것이 아닌 반면에 우리는 한 가지 유한한 본성인 인성밖에 없으니 전부가 다 승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성은 승천하시지 않고 땅에 여전히 계시다라고 했는데 맞죠. 그러나 동시에 신성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인성이 계신 곳에도 계시겠죠. 네, 네. 그걸 이제 기억해야 되고 이 말 안에는 그 의미도 담고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동안 이제 배운 내용을 쭉 정리해서 종합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49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승천의 열매는 무엇이냐.
제일 되는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당신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영접받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의 보상을 우리 죄에 대한 충족한 속죄로 인정하시고 그 아들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것인데 승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간구에 이러한 뜻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뭐 예수님 승천하시기 이전에도 간구, 기도하시지 않으셨냐.
네.
어떻게 그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간구를 승천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에서도 중보자의 간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교회 성도들이 미래 희생제사의 근거에서 죄가 씻음을 받았고 성령이 베풀어졌던 것처럼 그때의 간구 또한 장차 행해질 간구에 근거한 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승천의 열매 두 번째는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께서 승천하셨으니 그분의 지체들인 우리도 승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화로워지셨으니 우리도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에 관한 반론도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승천했으니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의 원인이 아닌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네, 이것도 살펴보면 엘리야와 에녹이 승천이 가능했던 것도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승천 덕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의 원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화롭게 되지 않을 것이고 도대체 논리적으로 그런데 또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니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의 원인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네, 지난주 배운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49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9문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은요?
첫째로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임재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데 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를 취하여 자기 자신에게로 올리시리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그리스도의 승천의 열매들을 살펴보면 되겠죠.
네.
두 번째까지 했으니까. 열매 세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주시기 위함 또는 성령을 주심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죠. 결국 성도들이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무령님, 이곳은 교회가 망했어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뭐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흩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안에만 있던 교회가 주변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퍼지게 되었으니 망한 것이 아니라 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 역사가인 필립 샤프가 이곳을 주머니 안에 있던 씨를 움켜주신 뒤 넓은 밭에 흩어 뿌리셨다. 양동이에 있던 물을 뒤집어 확 쏟으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핍박을 당해서 온 사방으로 흩어진 그것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고백한 거죠. 정말 정확하고 멋진 표현이죠.
네, 그렇네요.
교회가 핍박을 당했어요. 성령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여기 다 있지 마. 왜 그래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런 방법으로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얻게 된 열매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사무엘 형제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효과 있게 영향력을 발휘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뒤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계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요. 하늘에는 우리의 보배가 있고 모든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한 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드시려는 목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승천의 열매 세 번째 성령에 관해 알아봤고 열매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이 충만히 베풀어진다는 증거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사무령제님, 만일 우리 죄가 요구하는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지 않으셨다면
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앞에서 읽은 말씀에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즉 승천하신 것은 그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결국 우리도 사망에서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승천하게 되니 주님의 승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 의롭다 하심이 베풀어진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네. 열매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이 과연 사망과 죄와 마귀의 정복자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승천의 열매 여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승천을 통해 어떤 확신 또는 어떤 것들을 손에 쥐게 될까요? 그건 우리가 결코 위로가 전혀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둠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증거,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열매의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 에베소 4장 8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네요.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열매 여섯 번째와 열매 세 번째는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의 열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영광된 머리이시며 모든 통치와 권세들 위에 높이 계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사라는 사도신경의 조목을 우리는 무슨 뜻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그저 겉모양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로 오르셨고 지금 거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후에 거기에서부터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둘째로 그분이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승천하셨고 하나님 임재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또한 장차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데려가사 그가 계신 곳에서 그와 더불어 있게 하시고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다스리게 하시리라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사 승천하사라는 조목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아멘.
자, 이제 오신문으로 넘어갈 차례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오신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답은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 그가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 거기 나타나시기 위함이며 성부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목사님 앞에서 배운 하늘에 오르신 곳이나 여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곳이나 그게 그거 같아 보이는데 혹시 아닙니까?
방금 전 제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말이 왜 붙여졌느냐.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굳이 이 말을 왜 붙이지?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안 읽었는데 사무령제님께서 잘 질문하셨어요. 뭐 같은 말 같죠? 49문과 50문. 사무령제님이 어디를 가려고 기차를 탔다고 해봐요.
네.
기차를 타면 좌석에 앉을 수도 있고 서서 갈 수도 있겠죠?
네.
네. 이 기차를 타는 것과 타고 나서 앉거나 서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죠.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는 두 개가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아, 네.
하늘에 오르셨지만 안 앉으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곳에 앉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둘 중 하나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50문의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이거 같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어떻게 다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이 조목은 그 앞에 있는 조목.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 이 승천의 이 목적을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차를 탔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목적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였네요.
그렇죠. 아주 명확하게 그 내용을 더 설명해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다른 점은 두 번째 다른 점은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우편에 영원토록 앉아 계시죠. 그 일은 영원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하늘에 오르신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점에서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뿐 아니라 천사들도 승천하고 뭐 우리들도 승천하지만 그리스도처럼 성부의 우편에 앉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또 다른 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무령제께서 말한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어느 때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차이점을 듣고 나니까 하늘의 오르심과 성부 우편에 앉으심이 확실히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천사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려고 한다면 누가 너 보고 내 우편에 앉으라 그랬어?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게 히브리서 말씀이죠. 예수님하고 절대로 수준이 같을 수 없다. 그걸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이 히브리서죠. 50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주제들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령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첫째로 하나님의 우편이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과연 하나님의 우편에 항상 앉아 계시는가?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심에서 비롯되는 열매들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첫 주제부터 살펴보죠. 하나님의 우편이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몸에도 우편이 있죠?
네.
오른쪽. 자,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시킬 때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그 예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권능과 덕 또는 전능하심, 무엇인지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음, 그걸 의미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오른쪽,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5장 31절, 시편 118편 16절, 출애굽기 15장 6절 이 말씀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네, 여기 이제 오른손, 오른쪽 다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덕,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의미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존엄과 영광 혹은 위엄. 예, 이걸 의미하죠. 시편 89편 13절이 대표적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의 오른쪽을 말할 때 사용되는데요. 사도신경에 나온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에서 여기에 오른편은 이 둘 중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예, 두 번째인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 위엄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우편이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봤고요. 오신문의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전에 왕과 군주들의 관습에서 이렇게 빌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자기들의 우편에 앉혀서 자신들의 특별한 신하로 삼고 그들에게 왕이 통치해야 될 그 특정한 분야를 맡기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무엘 형제님,
네.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해당이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과 교회를 직접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네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완전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요한복음 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신성이 완전하다.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 이 말은 바로 말씀이 성부와 동등하다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성, 말씀이죠. 이것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음으로 그때 받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그리스도의 신성의 완전함, 말씀과 성부의 동등함은 그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항상 지니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기간 내내 그의 신성이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았던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 권능과 위엄으로 드러났죠.
아멘.
받은 것이 아니라 드러났죠.
예.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의미 첫 번째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완성되고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성이에요. 인성.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갈게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몇 가지 사실 때문에 지극히 존귀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첫 번째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그분의 인성이 말씀, 즉 신성과 인격적으로 연합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첫 번째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제 신성과 인성 연합을 배웠는데, 그래서 신성과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존귀하죠. 또 다른 이유는 그분이 받은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 등 은사라고 하죠.
네.
이것이 천사나 우리 사람들이 받은 것보다 크고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특별히 가장 존귀해요. 요한복음 1장 16절, 3장 3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그분이 지극히 존귀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물을 밟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만물에 뒤섞여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끼리 아무리 훌륭해도 이 안에서 다 먹고 살잖아요. 하는 일 똑같잖아요. 필요한 거 똑같아요. 그런데
네.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 위에 무한히 뛰어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라는 이 조문의 의미는 이렇게 그분의 인성이 완성되어지고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세 번째로 중보자 직분이 완전하고 탁월한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입으신 교회의 머리로서 하늘에서 지금 그 인성으로 영광스럽게 그 직분들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는 조문으로 명확하게 표현했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성의 연약함을 벗으시고 그분의 인성은 연약하셨죠. 그래서 피곤해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물 좀 좀 줘라 목도 마르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인성의 연약함을 다 벗으시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직분으로 인해 또한 하나님이시죠. 신성 그의 위격으로 인해 그분이 마땅히 받으실 영광 참된 대제사장으로서의 영광을 얻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조문의 의미 중 세 번째라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5신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시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들 중에 우리 사무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또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나눠보실까요?
네, 성령에 대한 표현을 오늘 말씀 딱 통해서 볼 때 이제 흩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가 딱 이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교회.
예, 네, 저 하나님 또 성령님 이런 단어들이 오면 뭔가 우리 가운데 항상 좋은 것으로만 우리가 딱 우리의 느끼기에 보기에 그런 것들만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많은 표현은 성령을 통하여 뭐 광야로 이끌어가사 뭐 광야로 인도하시고 내몰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때로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 아름답게 빚어지는 성도의 삶과 그의 거룩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아주 그냥 지나가듯 말하는데 주의해야 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어. 이 말은 좋은 말 같아 보이지만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아예요. 그러니까 아, 네. 하나님이 어제는 나쁜 거 주셨는데 오늘은 좋은 거 주셨어. 이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나님이 주신 게 다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좋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주는 건 다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그동안 드려왔었는데
네.
제가 그 섭리의 신비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섭리라는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네. 섭리에는 밝은 섭리가 있고 암울한 섭리가 있어요. 갑자기 병에 걸리고 갑자기 넘어져서 코피 나고 이거 암울한 섭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암울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죠.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겠죠. 물론 하나님의 다른 섭리가 네. 있었고 그분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일은 반드시 되겠지만 성경은 이제 그 과정을 그 암울하게 말하죠. 감옥에 나가 떨어지는 것. 네, 하나님께서 교회 하시는 일, 우리 눈에는 핍박이고 흩어지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가난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금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것은 선한 일이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 자체로 선한 건 아니에요. 그 일을 붙들고 계신 분이 선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선한 거죠. 그분 안에서. 은혜롭네요.
아멘.
아,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마음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
잠시